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목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제 뒤에 오셔서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제 설교를 하는데 왜 수요일에 하냐고,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면 좋을 텐데 라는 굉장히 썰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송성관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제사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표로 준비를 했는데 받으신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왼쪽이 바로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오른쪽은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대로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번제를 살펴봤고 소제를 살펴보고 또 오늘 화목제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제사의 방법은 이 목적에 따른 분류에 다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목제에는 화제도 들어가고요, 거제도 들어가고 요제도 들어갑니다. 이 한자어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 불화자, 그래서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높이 위로 듭니다. 거수경례 그런 말 있죠. 들걷자, 그래서 제물을 위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거제고, 요제, 요동한다, 요철 그런 말 있죠. 그래서 그 제물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그것을 바로 요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화목제에는 화제, 거제, 요제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과 왼쪽의 분류를 잘 구분하시면 의외로 이해가 쉽습니다. 이 전제는, 마지막 이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화목제는 앞선 번제와 소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번제는 가장 기초적인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그 장벽을 이 번제를 통해서 허문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번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제에 태워진 그 양과 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신약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게 다가 아니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대요. 누군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 다윗, 모세, 뭐 바울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자기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옆에 달려 죽었던 강도래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천국 탁 가는 거. 그게 얼마나 멋지냐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웃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아주 신앙의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의 그 경지에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이 번제의 과정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죠.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그것이 지난주 살펴봤던 소제입니다. 소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살펴볼 화목제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깊은 교제와 사귐의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그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화목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목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안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이 화목제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7장 12절입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의 종류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감사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두 가지 종류 16절에 있네요. 16절에 두 가지 종류가 다 나오죠. 서원하면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서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가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제는 무엇일까요?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이 감사제입니다. 가장 흔한 화목제 제사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큰 아픔을 겪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십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핍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쩌면 굉장히 어린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운이 좋구나, 재수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더 친해집니까? 한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또 나도 그에 합당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누군가 은혜를 베풀 때 또 감사한다는 그런 카드를 보내거나 편지를 하거나 답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화답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심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감사의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발생될 때나 어떤 정말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순간순간 이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바로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이 감사제와 달리 서원제는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서원을 언제 합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거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상황이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성경에도 이 서원제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베델로 이제 그 야곱이 도망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서원제인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또 대표적인 서원제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누구의 서원제입니까? 한나의 서원제입니다. 한나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네,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또 사무엘상 1장 24절에 약속을 지킵니다.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서원제를 수소 세 마리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 수소 세 마리가 엄청난 양의 서원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드렸죠. 이렇게 한나처럼 마음에 큰 고통이 있거나 야곱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서원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뭐 제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때 좀 흥분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철회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그것을 철회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원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김진홍 목사님께서 예전에 간증을 하셨는데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빈민 사역을 하시면서 이 데모하시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청송 감호소에 갇히셨는데 하루는 전체 그 죄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부흥사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했대요. 얼마나 은혜롭게 집회를 하고 찬송 인도를 막 했는지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 반응이 너무 이렇게 좋으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주의 종 될 사람 다 일어나시오 이렇게 했는데 반이 일어나더래요. 반이.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뒤에서 하나님 저기도 못 들으신 걸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서원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에 아픈 순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나처럼 야곱처럼 하는 것은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제와 서원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감사제는 기쁘고 즐겁고 기도 응답이 막 됐을 때 그때 감사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서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쓰라리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서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야고보서에 이 서원제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감사제와 서원제가 동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서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감사제라고 살펴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원제. 이 자원제는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제를 드리고 또 아프고 힘들 때 서원제를 드리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좋아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제가 어쩌면 감사제와 서원제보다 더 고차원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려지는 자발적인 제사가 바로 자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원제를 참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시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게 바로 자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또 기도와 찬송 이게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님 저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이 자원제야말로 우리 신앙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제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 가사에 보시면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기도 응답해서만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한 것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요. 또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대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무 귀한 가사가 있죠. 길가에 장미꽃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감사하지만 그 장미 가시도 있는데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자원제의 의미가 담겨있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구절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화목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화목제는 다른 번제와 소제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소 한 마리를 딱 끌고 와요. 그러면 번제와 달리 번제와 그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또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피를 흘리고 그까지 다 똑같은데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면 그 소를 제사 끝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을 세 몫으로 나눕니다. 이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하나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예배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의 몫이 있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 목 여호와의 몫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장과 기름과 콩팥입니다. 우리 3장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3장을 보시면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시작. 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죠? 기름, 기름. 예, 기름은 누구 것이라고요? 예,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계 덩어리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불과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고기가 귀할 때는 비계가 더 귀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창세기에 보시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야곱 자손에게 좋은 땅을 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할 때 여기에서 기름진 것하고 여기 기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를 하나님의 몫으로 드린다고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대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 하면 헌금을 할 때, 헌금을 드릴 때 토요일 그 전날에 지폐가 있으면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헌금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 지폐까지 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그렇게 하면 매사에 그분의 삶의 기준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취한다. 그런 정신이 화목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시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습니까? 제사 제물을 딱 가지고 오는데 갈고리로 기름진 것을 딱 걸어가지고 자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기름과 더불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콩팥, 또 내장, 그리고 간, 이것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피도, 피는 당연히 모든 제사에 손대면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콩팥, 기름, 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누구 것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는 정말 순대 먹으면 안 되겠다. 이 다 들어가네. 순대 하면 간도 나오고 뭐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콩팥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감정 양심으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시면 시편 73편 26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라고 말할 때 이 마음, 이 사실은 콩팥, 여기 나오는 콩팥과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콩팥은 쇠약하나. 신장이 약하는 거예요. 신장.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호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콩팥,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도 여기 보면 나의 심정이라고 번역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 수요예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프로야구에 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콩팥과 간이 따로 노는 겁니다. 콩팥과 간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제사장은요. 그 짐승의 가슴살을 요제로 드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몫이 돌아갑니다. 제사장은 할당된 논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십일조나 또 이런 화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 예배자는 나머지 모두를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간을 드렸어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는요. 가슴살과 다리 네 개 중에 하나.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한번 잡아보시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중에 감사제는 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좀 하나님 봐주셔서 그 다음날까지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일째 된 거를 먹으면 그게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제사를 드려요. 내장에 뭐 기름, 콩팥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슴살 이렇게 제사장 드리고 그리고 다리 하나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 혼자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그날.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일교구 사역자들에겐 가능합니다. 우리 송성남 목사님, 이순범 목사님 아주 기뻐하면서 충분히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윤영미 전도사님 은근히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은근히. 윤영미 전도사님 호호호호호호 하면서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거절 안 하시고 다 드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 일교구 사역자 빼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 먹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먹는다고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화목제를 드릴 때는 혼자 오는 법이 없습니다. 동료들과 다 데리고 와야지 그걸 다 먹을 수 있어요. 특히 감사제는 서로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먹어야 되니까 더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혼자서 좋다 하고 그냥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친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잔치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혼자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 멤버들 간의 사랑과 우애와 눈물과 웃음이 공유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서원제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소를 딱 끌고 가면서 나 오늘 화목제 주님께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하면 주변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묻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아니면 어떤 슬픈 일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니?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동역하는 주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의 잔치,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서원제의 경우일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한나가 서원 제사를 이행할 때 소를 몇 마리 데리고 왔다고요? 네, 세 마리. 그러면 같이 간 사람 몇 명일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아들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세 마리니까 제사장들도 오른쪽 뒷다리를 세 개씩이니까 제사장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두 가지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제사? 오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베풀고 구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동체 의식이 스며든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보에 보면 주보 간증이 항상 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보 간증을 읽을 때마다 예배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보 간증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친 가운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달, 두 달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예친 식구들과 함께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팍팍한 시대, 얼마나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또 세대 간에 갈라지고 지역 간에 갈라지고, 우리 에베소서 목사님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 막힌 담들, 이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허물어질 수 있는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와 화해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화해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TX를 타고 서울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KTX에 보시면 타보신 분들은 그 매거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KTX 매거진을 읽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어요. 각 지역 뭐 이렇게 관광지를 KTX 그 매거진에 소개를 하는데 그날 소개된 그 잡지에서 소개된 곳이 바로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오래된 유산이었는데 이 금산교회에 얽힌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그 편집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러는지 그냥 일반 잡지였는데 그 잡지 가운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5년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가 조덕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조덕삼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의 부호였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랑 같이 받았느냐 하면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자익은 원래 경남 남해 출신이었는데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길이 없어가지고 전국을 유랑하다가 이 조덕삼 집에 가서 머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같이 믿은 거예요.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부흥하게 됩니다. 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한 명 선출하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 조덕삼이 장로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익, 머슴이 몇 표 차이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뽑고 나서 순식간에 그 냉랭하게 긴장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조덕삼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한말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자익이 평일에는 종과 주인으로 살다가 또 주일에는 장로님하고 그냥 평신도가 된 거예요. 근데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신학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사비를 다 들여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덕삼도 금산교회 2대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된 다음에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을 머슴을 목사님으로 장로님이 되어서 섬긴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역사상 총회장이 두 번 이상 된 분이 없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세 번이나 했죠.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아름답게 부흥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조세형 씨 아십니까? 국회의원하고 주일대사 하셨던 그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래요. 거기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 막힌 담들, 교율들, 갈등들, 법목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시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라지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대 가운데 보란듯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 화목을 아름답게 외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